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가기 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것은 참큰 축복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중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감당하는 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우박이 떨어지는 많은 비가 왔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보니 참으로 마음이 기쁩니다. 일전에 저희는 마태복음 27장을 공부하면서 51절에서 56절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반된 몇 가지 기적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는 지성소 앞에 드리워져 있던 휘장 혹은 커튼이 찢어진 사건에 관해 주로 다뤘습니다. 이는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그 장소가 성소 안에서도 특별히 지성소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4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속죄 제물의 피가 휘장 앞에 7번 뿌려져야 했습니다. 이에 더해 17절도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즉 이는 휘장 앞이 곧 여호와 앞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절을 통해 그 휘장은 여호와의 임재를 표명하고 있고, 따라서 그 휘장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생기는 일은 온 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커튼의 찢어짐과 연관해서 적어도 세 가지 특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것이 찢겨졌다는 그 자체입니다. 성소 안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 앞에 커튼이 어떻게 갑자기 찢겨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성전은 언제나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 또한 밤낮으로 돌보았습니다. 로마 체제 하에서도 성전은 신성한 곳으로 보호받았고, 무엇보다 그 성전을 재건한 자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즉, 성전 안에 그 성물을 상하게 하고자 할 만한 어떠한 적의 무리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그 커튼은 그 길이와 너비가 엄청났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아래에서 찢겨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겨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두꺼운 휘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는데, 이는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라 매우 진귀한 일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안쪽 커튼이 찢어진 시점은 마침 저녁 제사가 올려진 무렵이었습니다. 이는 이를 시행한 제사장들이 성전 뜰 내에 서 있었음을 뜻하고, 심지어 그중한 제사장은 향을 피우기 위해 성소 내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특별히 성소 안의 제사장은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순간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들었을 텐데, 그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 성소 밖에 있던 제사장들도 그 소리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고 놀랐겠습니다. 즉, 커튼이 찢겨진 일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커튼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는 예표였고, 그 커튼이 찢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부수어진 것이며, 그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셨다는 표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셨을 때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당시에 나타난 몇 가지 다른 기적들에 대해 살펴본 뒤 그의 장래와 관해서도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나머지 다른 기적들은 성전 밖에서 일어난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나타난 기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복음서들 중에서도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둘러싼 현상들에 관한 논쟁이 그 무엇보다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대다수의 신약 연구학자들이 이 본문 기절에 대해 역사적 사건이 아닌 단순히 시적 은유 혹은 묵시적 비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문에 언급된 일련의 사건들이 지진, 바위가 쪼개어짐, 무덤이 열림,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등 모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땅이 진동했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이 열렸으며 죽은 자가 일으켜졌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 수동형입니다. 즉, 이 모든 대상들에게 움직임을 일으킨 행동의 주체는 그 자연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일으키신 주체는 바로 신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뜻에 따라 그의 힘을 인해서 그의 피조물들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즉, 그의 피조물들을 통해 능동적으로 일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주체이신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이 복음서의 기록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을 믿지 않는 자라면 그 믿음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그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신성한 메시지로 보지 않고 선택적으로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바로 이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땅이 진동했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 두 사건들은 격렬한 지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처음 세 마디는 연속적인 상황보다는 동시다발적 사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전 안의 휘장이 찢어질 동안 성전 밖의 땅과 바위들은 진동하고 쪼개어졌습니다. 마태가 이 세 가지 사건들을 본문과 같이 배열한 이유는 즉 찢어진 휘장, 지진, 터진 바위 이 오더로 배열한 이유는 휘장이 찢어진 일이 단지 자연현상에 의해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남기는 일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진이 있었으니까 휘장이 찢어졌을 것이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찢어진 휘장과 지진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세 현상들이 수동형으로 기록된 것은 이 일들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땅은 세상 전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지역의 땅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이 진동하는 현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다가올 멸망을 가리키는 징후로 쓰였던 것이 자주 관찰되는데 그 국제적 재난은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예는 사무엘과 이사야서 등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바위가 터진 것은 그 지진의 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의 바위는 성전 건물들을 짓는 데 쓰인 작은 돌들과 다릅니다. 이 바위는 지혜롭게 집 짓는 자들이 그들의 집을 지을 때 쓰는 반석으로 그 지진의 결과로서 거대한 돌 무더기들이 유다 지방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진은 그 영향권에 속한 지역들에서 거대한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즉, 그 땅이 심히 흔들렸고 거대한 바위들이 쪼개어지는 것과 같은 지진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을 포함한 누구라도 당연히 이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백부장과 또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일들을 보았다고 본문이 증거합니다. 그 보았다는 말은 목격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알고 이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 일을 목격하고 자세히 보아서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신비한 일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느 한 귀퉁이에서 소리소문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은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였던 무덤이 바위 속을 판 무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무덤은 유대의 산악지들의 산등성에 있는 동굴들과 유사합니다. 지진이 기바람들을 흔들고 갈라놓자 이러한 바위 무덤들이 파열되어 열렸고 그에 묻혔던 죽은 이들의 몸들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파열된 무덤들 안에 묻혔던 자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누구였는지 알 수 없으나 영어 성경을 참고할 때 마태는 그저 아무 무덤들이 아닌 무덤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를 사용해 특별히 그 무덤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그 살아난 자들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을지라도 영문법상 이미 앞에서 한 번 이상 언급된 것을 가리키는 용도로 쓰이는 정관사가 그 무덤들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덤들의 주인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마태는 본문의 앞선 23장 29절에서 선지자와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적 관행을 꼬집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바로 그 무덤들을 가리켜 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태는 23장 29절에서 그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을지라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었습니다. 23장 29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라고 말했었습니다. 즉 마태는 23장 29절에서 먼저 그리스어로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무덤과 비석에 대해 언급했었고 이후 27장에서 52절과 53절에서 그가 또다시 무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 무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당시 부활한 자들이 23장 29절에 언급된 의인들이었을 것으로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 성경의 52절과 53절 모두에서 그 무덤들이라고 지칭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당시 지진으로 열려진 무덤들이 의인들의 것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여럿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어떤 성도들이 무덤에서 되살아났는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many saints,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성도와 의인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뒤따라 나오는 무고한 의로운 죽음을 맞은 순교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 마태는 여기서 성도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구원에 있어서 의로운 유대인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열된 무덤들 가운데 몇몇 죽었던 이들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죽어있던 몸들을 자던 성도들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죽음은 잠이 든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게 된 것도 일어났다. 즉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다는 식으로 왕고거법을 사용해 표현했습니다. 즉 죽음을 잠이 들었다고 얘기함으로써 깨워질 것을 기대하게끔 한 것입니다. 즉 우리도 언젠가 죽겠지만 다시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교자들을 죽인 벌은 그 세대에 다 돌아가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기서 부활한 성도들이 그 순교자들이었다면 그 심판과 벌의 이유는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죽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사악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운 자들을 옹호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예루살렘과 그 지도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부활은 그 의로운 선지자들에게 있어 굉장한 명예 회복일 뿐 아니라 그들을 살해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부활한 그 시점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실 동안 악한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임하도록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성도들이 구약 성경의 순교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은 그때의 그것보다 더더욱 무거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인이시오 주님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부활됨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할 동안 그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심지어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더욱 심각한 벌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후 부활한 성도들은 그들의 무덤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모이는 그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 부활한 자들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간단한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53절은 예수의 부활 후에라는 짧은 구 때문에 매우 난해한 기절입니다. 레이몬 브라운은 이 부분을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5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우리가 이 기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 시점은 예수의 부활 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 후에라는 짧은 구입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열려진 무덤에서 몸이 일어난 것은 금요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그 3일간을 그들이 무덤들에서 그대로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있었는지 그것이 아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의 시간 순서적 문제를 주장하면서 그 역사적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시간을 알리는 구인 예수의 부활 후에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시점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곧바로 무덤을 떠나지 않고 파열된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셋째 날까지 참고 기다렸던 것이라고 또 해석합니다. 이를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들이 열렸고 이때 부활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열려진 무덤을 통해 부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고 그 무덤을 나왔으나 그들이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간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 후였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음산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미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열린 무덤 안에서 며칠씩 머물러 있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미 살아난 자들이 열린 무덤 안에서 금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머물러 있었다고 말입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틀 동안을 주일이 될 때까지 그들이 그 무덤 옆에 서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보다는 이 본문 53절을 다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에서는 금요일에 나온 뒤에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시점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 무덤들을 떠났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까지 다른 곳에서 기다렸다가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 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기절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문법적으로나 문장 구조적으로 사실 아무런 모순을 낳지 않습니다. 살아난 성도들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의 입성과 그들이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예루살렘 거주민들 및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 중이던 자들에게 일종의 증거로 역할하기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앞서 언급된 희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한 것과 같은 불길한 징조는 성도들의 부활과 그들의 증언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즉, 이에 더해서 그 열려진 무덤을 통해 살아난 자들 또한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안으로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직접 목격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로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한 그의 증언, 성도들의 부활과 그들의 증언으로 더욱 목격되고 증언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부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개인적으로 아주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휘장의 찢어짐, 지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죽은 자의 부활 등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임할 심판의 징후들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1세기, 즉, 70년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이렇게 많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동반해 많은 그 기적들이 일어날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로 분주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 주변에 서 있던 자들 중 지극히 종교적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항해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믿게 하고 그 군중의 힘을 이용해 빌라도에게 이를 종용한 모든 종교인들이 많이 있던 가운데서 오직 한 명의 올바른 분별력을 갖춘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랍비도 아닌 이방인으로 십자가들에 달린 세 사람의 사형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누가복음 23장 47절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23장 47절을 함께 살펴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즉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서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마가복음 15장 39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이 기록에 대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그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마가복음을 볼 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사형 집행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각종 전투에서 다양한 전투 경험을 쌓아왔을 것이고 또 아마도 십자가 처형을 주시하고 감독하는 일 또한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가 범죄자 혹은 정치범 등의 처형과 관련해서 아주 잘 아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입니다. 그 백부장에 대해 좀 살펴보면 백부장은 8명씩 10개조로 편성된 80명 이상의 사람들을 아우르는 지휘관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80명의 병사들의 모임 6개가 모여서 다시 하나의 분대를 이루었고 또 이 분대의 10개가 합쳐져서 한 약 5,000명으로 구성되는 한 군단을 이루었습니다. 몇몇 고참 백부장들은 500명에 가까운 한 분대를 통솔하기도 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발견되는 백부장은 군에서 매우 용맹한 자 중 한 명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대중의 지지를 등에 입은 유대인 지도층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로마를 대항한 폭동이 일어날 위험의 소지가 있었고 그 경우 로마 황제는 그 지역 관할자인 로마 총독의 지위를 박탈할지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처형에 관한 책임자였던 그 백부장은 특별히 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 선출된 자였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처형에 관한 책임자로 아주 용맹하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아주 신임이 두터운 자로 뽑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백부장의 앞서의 두 고백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더불어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 15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한 그 발언은 그가 가진 모든 소유와 신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인정해야 했던 신은 바로 가이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가히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더불어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날 그 백부장은 총독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께 내려진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곳 갈보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형집행 총감독관이었던 그 로마인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 고백을 한 자는 예수님이 사형을 집행한 총감독관인 이방인 로마인이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그 백부장과 함께 있던 병사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54절은 말씀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 군인들은 무엇보다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엄격한 훈련을 통해 최고의 기량을 다지고 언제든지 즉시로 싸울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군사 훈련의 일부로는 각자의 개인 용품 및 무기, 방패, 보급 식량, 냄비 및 작은 삽까지 여러 물품으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서 20 로마 마일, 즉 오늘날로 하자면 29.44km에 이르는 상응하는 거리를 행진하는 훈련도 있었는데 이는 5시간 안에 완료되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말로 고도의 훈련이었습니다. 아주 혹된 그 군사 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사회에서 로마 군대는 가장 거대한 규모와 뛰어난 전투력을 자랑했습니다. 로마가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군사력이었습니다. 로마는 영국에서 중동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는 매우 진보해서 그 군인들은 최고의 훈련을 받았고 최상의 무기와 갑옷도 있었습니다. 군인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비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영국을 침략했을 때 그들의 군대는 너무나 강력해서 자신들의 10배 규모였던 영국군을 제압하고 승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 제국의 확산이 부분적으로는 그 군대가 매우 잘 조직되어 있었던 점에도 기인합니다. 영국 침공 당시 로마 군대는 고대 세계가 경험했던 가장 잘 훈련되고 효율적인 살인 기계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하의 로마 군사들은 기원전 55년과 54년에 영국을 침공하고 정복했습니다. 그 군인들은 장비를 잘 갖추었었고 고도로 훈련받았으며 전장에서도 엄격한 대형하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군단들은 엘리트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군단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17세 이상의 로마 시민이어야 했습니다. 또 모든 신입 대원들은 격투를 벌여서 그중 약한 자나 키가 작은 자들은 탈락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병사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자 이전 귀절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27장 27절은 그들이 총독의 군병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홍포를 입혔습니다. 또 그들은 그의 머리에 과시관을 씌웠었고 그에게 침을 뱉었었다고 마태복음 27장은 증거합니다. 또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갈보리로 그를 끌고 갔고 또 그에게 심포도주를 주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35절도 증거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을 위해 싸우는 기계로 훈련된 불경건하고도 이교도였던 병사들이 예수님을 지키다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놀라운 말로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27장 54절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던 자였지만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의 제국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신성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그러한 고백은 반역죄로 고발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가이사, 즉 황제가 아니었고 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신성한 존재로 볼 수 있는 바른 눈을 뜨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 누군가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에게 회심하는 자가 있을지도 있겠습니다. 한편 자신이 다 아는 자라고 생각한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사형 집행관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변화받았었지만 동일한 일을 목격한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군병들처럼 예수님에 관해 고백한 어떠한 제사장 혹은 서기관들의 기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완악해진 마음은 더욱더 그 일로 인해 굳어졌을 뿐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건들조차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었고 나름으로 하나님의 종교를 지켰지만 정작 그들이 반드시 보아야 했던 것을 보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몇십 년 전 돌아가 본다면 20,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대학들이 종교학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는 신앙에서 강조된 신학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기독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학과가 아닌 종교학과라고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즉, 더 이상 신학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종교다원주의적으로 바라보고 또 모든 종교에 대해서 오픈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그 대학들이 많이 생겨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토록 특별한 사건들조차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가진 잘못된 믿음이 그리스도라는 신성한 분이 바로 눈앞에서 보이시는 증거조차 거스를 만큼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음을 내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그들은 그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것을 본 뒤에도 그들은 결국 그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기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신실한 여인들을 확인시켜준 이 기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적들은 신실한 여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본문 55절, 5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드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사실 그 신실한 여인들에게 있어 앞서의 그 모든 기적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관해 이미 믿고 있던 바를 눈으로 확인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대중들 앞에서도 자신들의 슬픔을 숨기지 않을 만큼 담대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실이 우리 관심을 끌기 충분합니다. 모든 제자들조차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던 그때까지 그 여인들만큼은 여전히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자들조차 너무 두렵고 무서워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던 그 시점까지 자신의 그 슬픔을 숨기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담대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예수님 따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놓이는 것도 보았을 뿐 아니라 이후 그의 부활로 인한 빈 무덤도 최초로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일날 아침에 그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의 무덤을 찾아갔었는데 그때 그 무덤이 비어있던 것을 천사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주님께 가장 충직하고 충성된 신자들은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섬겨왔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제공하고 공급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 즉 자신들의 물질적 자산을 들여서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제공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주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음식을 가져온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많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의 인구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 사회 및 주변 국가들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었다고 평가받는데 이는 랍비 문서들에서 발견된 악명 높은 여성 혐오주의적 발언인 토라의 가르침들이 불타게 둘지라도 여자들에게는 넘기지 말라라거나 나를 여자로 짓지 않으신 복을 주셨나니 등의 그 랍비 문서들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 그 갈릴리 여성들은 남성 등과 동일한 권리를 전혀 누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많은 라삐 문서들에서 이런 식으로 여성 혐오주의적 발언이 아무런 가감 없이 적혀 있는 기록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우를 받던 많은 여성들이 갈릴리에서부터 갈보리까지 예수님 따르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궁금하기를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뒤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들 그 가정들 앞에 가족들에게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까? 많은 여인들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따를 동안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함께했던 그 사도들이 도망갔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자매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매들을 따라 그 자녀들 또한 그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범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 곁에선 눈에 띄는 몇몇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막달레나 혹은 막달라라 불리는 곳 출신이었을 것인데 그녀는 일곱 귀신 들린 자였었고 주님께서 그 마귀들을 쫓아내셔서 그녀를 고치셨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그녀는 예수님 따르기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는 또 다른 마리아, 즉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또 세베드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즉 이처럼 그 사도들의 어머니들이 계셨는데 이를 보듯이 영적인 어머니 뒤에 그 아주 신실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는 생략됐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한 여인의 이름을 더 인용하면 요한나가 있었는데 그녀는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에게서 배우고 물질로도 그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이 고위층 여인이 감내해야 했던 사회적 대가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으로 예수님 섬기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됐지만 누가가 증거하기를 요한나가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알린 여자들 중 한 명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녀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령을 가진 여인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오후 우리는 위민 오브 퍼프라는 우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그저 교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주님께 헌신했던 본문의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자매님들 또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모범이 되는 여인들을 따라 오늘날 우리들 또한 특히 젊은 자매님들 또한 이제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인데 주축이 되어서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많은 그 hospitality ministry에도 참여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가장 종교적인 자들의 마음은 구처벌을 동안에 비정하고 억센 군병들의 마음은 부수고 녹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라고 했던 그 자들에게는 걸림돌이었지만 로마 군병들에게는 영적인 빛을 일깨워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로 사실입니다. 많은 지식을 갖추었다고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세운 스스로의 종교적인 그 비전에 오히려 매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신실한 재직들이 있고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메시지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를 모든 다른 종교와 사상들로부터 구분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기독교인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크리스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오는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마음으로 정말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